창세기 17장 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16장에서는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자손을 낳게 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낳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과 육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육적인 자손인 이스마엘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와 지혜를 따라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나라다.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약속을 받는 장면은 99세 때 일어난 일이니까 한 13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그리고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후계자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이 약해진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전제로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장 40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생애를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서 행한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8장 15절로 가보시면 야곱은 내 조상들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삶이 조상들의 삶의 특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믿는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답게 삶을 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말은 독특한 어떤 혈통적인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관용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히스기야가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면백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그 다음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구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의 신자의 언약 백성의 신자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6장 읽어보시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욥기 1장으로 가보시면 욥을 가리켜 역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의미에서의 완전을 의미한다기보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전반적 자세를 가리켜 성경은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혈통적인 특별히 영적인 혈통을 따르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완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완전을 목표로 항상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뭐 어차피 완전할 수 없으니까 라는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고 비록 완전할 수 없지만 그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요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라 그래놓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언약을 계속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6절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4절과 6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들은 다 이 언약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런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자 약속을 하시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으로서의 예배적 자세를 가리켜 이렇게 엎드렸다. 단순히 그냥 뭐 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엎드렸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드러내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 때는 그 대상의 본질이 바뀔 때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래가 사라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뭐,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등등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많은 왕들과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벌어먹고 사는 존재, 그저 가족의 필요나 채워주는 존재, 그저 좀 여유나 있으면 좀 어디 가서 좀 쉼이나 누리고 여행이나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원을 그 일에 사용하겠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그 일. 독일 사람들은 적어도 3주 정도는 휴가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2학기 때 반드시 휴가 갔다 온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지난 우리 청년부 순회대 강사로 온 유성미 목사님이 독일에서 한 8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하고 뭐 자의반 타의반 휴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갔느냐? 반드시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거의 뭐 한 달, 두 달까지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가치를 거기다 두면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물론 휴가 즐길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올인하지는 않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교육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 그거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교육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대학 보내고 누구나 다 좋은 직장 갖는 게 그게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심히 창대케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본질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죠? 내가 너와 그 다음에 너에게 소속된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그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내용은 이런 구약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지금은 나그네로 지내고 있지만 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가나안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장소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언약을 이 이름을 붙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의식이 뭔가? 바로 그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흔히 뭐 포경수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피를 제거하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살갗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새기도록 하신 것이죠. 결혼을 하면 반지를 서로 주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표시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얘기긴 하지만 창세기 34장에서 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하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디나의 오라비가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우리와 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도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실컷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도록 하신 다음에 정작 이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 사건이 나타난 거죠? 바로 이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자연인의 상태, 세례받지 못한 상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될 상태에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4장 14절 거기 디나의 강간 사건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걸 가리켜 수치라고 말해요. 수치.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마음의 양피를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마음의 양피,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는 근본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상태는 영적인 수치, 영적인 부정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수치, 영적인 부정함, 그러니까 자인의 상태죠. 자인인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요. 부정한 상태죠. 이런 상태, 이 영적 수치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뭐냐? 네가 언약 백성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징이 뭐냐? 그게 다름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할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가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 바로 이 할례가 뭐냐?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할례 혹은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신약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인 은혜를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할례 받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의 의를 포함하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시화하는,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인간이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로 의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누린 자라는 사실에 대한 이 표식이 뭐냐. 이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가? 적당하게 그냥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주일학교 나오면 그냥 세례 주고 혹은 입교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치는 표시로 무엇을 베푸느냐? 바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상징이요. 또 언약 백성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요. 특별히 우리의 존재 안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흔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를 안다. 이런 긴밀한 교통과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은 이런 은혜를 전제로 한 요구요 명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이 할례 대상이 누구였느냐? 12절 13절을 보시면 모든 남자와 태어난 종 그리고 돈 주고 산 외국인 종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 대상은 언약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미 보편교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만,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편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수자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할례 대상을 다시 이제 살펴보면요. 여기 12절, 13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등등등 그런 사람들과 할례를,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언약을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19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언급합니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 된다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솔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또 염두에 두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삭 한 사람만 또 염두에 두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이런 한 사람을 겨냥해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씨라고 단수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언약의 후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는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가리킬 때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할례를 받을 때 이 할례를 남자에게만 행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소외된다는 이런 점에서 이게 뭐 좀 요즘에 흔히 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평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비록 여자가 물리적으로 할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라의 이름이 뭐로 변화되었습니까? 사라로 변화되었죠. 그죠? 민족의 어미,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읽어보시면 아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위협받는 상속자로 얘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여자도 절대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 당시에 남자들만 할례를 받긴 했으나 그러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민족의 열왕들이 그에게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과 사라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이 결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1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내 몸에서 날짜가 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우선이 태어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언약의 우선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제 다 늙어 꼬부라졌는데 무슨 자녀를 낳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라 의심의 웃음이라 할 수 있겠죠? 약속을 받은 지 십순이 지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줬지만 이스마엘도 약속의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또 13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직까지 약속의 우선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항상 굳세지 않았다. 흔들리기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흔들려요. 의심도 합니다. 불신앙과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의 웃음을 짓는 아브라함에게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불신앙으로 반응해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너 안 믿었지? 너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지? 그러면 약속 다시 내가 거둬드리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이스마엘 후손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당나귀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민족들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따라서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이 복은 나중에 이삭에게 주어질 복과는 상반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나라,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요 정도로만 하고요. 자, 웨스민스터 소회리문답 1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1문,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계획하고 작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때에 맞게 그 일을 행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데 그 실행에 옮기시는 모든 과정들을 가리켜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어떤 일이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완성되는 게 종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먼 미래에 가봐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한 바를 반드시 섭리하여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현재 일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관계없이 일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섭니다 하는 것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창세기 27장 말씀을 살펴보고 또 소회리문답 11문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마음에 잘 이해하고 또 이 내용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체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과정 안에서 할례의식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잘 알고 신구약 성경 전체 통일성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복에 어떻게 우리는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이런 믿음으로 참여한 신자에게 어떤 표징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지를 저희가 함께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세례받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